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 칼빈 대학의 신학 교수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이제 그 책의 1장에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 You are not what you know, but what you love. 당신이 아는 것이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는 것,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당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간절히 욕망하는 것이 가장 밑바닥으로부터의 우리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욕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준다.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어이 행동으로 표현해내고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랑하시는 그 뭔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그것이 쾌락이 되기도 하고요. 쾌락을 낳기도 하고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낳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미국 예일대 신학과 교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지금의 서구 문명을 묘사하시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쾌락을 추구하지만 기쁨을 모르는 시대. 사람들이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을 욕망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쾌락이 무엇입니까? 불타올라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것이 내 내면 가운데 지저분한 무언가를 남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아주 오래 가고요. 성경은 그것을 희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죠. 좌절한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것이 순전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특별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분을 몹시 아끼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욕망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더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들을 몹시 아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보여야 될 그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내면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될 또 다른 내적 표지가 될 것입니다. 나는 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다행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배웠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부모는 변함없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아이들이 성장할 때 영유아기가 되면요, 1차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아주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엄마만 좋아해요. 엄마만 좋아하니까 아버지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죠?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요, 그때는 친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빠랑 좀 시간을 보내자고 해도 아이들이 친구한테 가죠. 그럴 때도 여기 아버지 여러분 하나도 서운하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쁨이 온다는 말이 사랑할 때 아픔이나 상처가 없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픔도 오고 상처도 옵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아프지만 기쁜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가끔 아픔이 찾아오지만 자녀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지만 기쁜 것이죠. 그러한 부모들을 보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녀도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할 용기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특히 인간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그리워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누구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픈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세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이 누굽니까? 연약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 원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을 왜 성경이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너희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한 인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왜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욕망했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그 인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되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분을 아끼게 되고 그분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배웠다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고 예수님 볼 때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픈 사랑이죠. 굉장히 아픈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 아프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된 것이 그냥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께서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때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 그 첫 번째 구절에 가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패턴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이라면서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욕망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습관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퇴근하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습관처럼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추어 서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자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쾌락을 남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에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고요.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과 사역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더 하나님을 욕망하고 싶으세요?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은혜의 수단들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에 의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프지만 더 큰 영혼의 기쁨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사랑을 나누셨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식사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셔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해 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동역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7년간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스승의 날 제자 두 명이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몇 년 전에. 고맙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내놓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들을 잘 알지 못해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지 않는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방 가운데 지금 한방 가득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중에 많은 사람들도 그냥 우리 삶을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그들에게도 내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가운데 여러분 몇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의 친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몇 사람을 여러분의 신앙의 동지로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내놓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책을 남겨야 되겠죠. 생각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야 되겠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스승이요 제자지만 졸업하면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친구가 됩니다. 인생의 동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죠. 삶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함으로 많이 오는 순전한 기쁨이 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예요. 그 기쁨을 누릴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랑이 기쁨의 근원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랑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모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제가 아주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투리 하나도 안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 서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서울 사람들이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사투리 쓴다고 웃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투리 쓴다고 웃었던 사람들 이 중에 지금 몇 분 앉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속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서울말 완전 정복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앉아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잊게 돼요.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게 만들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어머니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다. 교회, 어머니인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젖줄을 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자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들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의 선물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성경 공부 좀 그만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여전히 자기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도 교회 좀 다녔습니다. 한동안 여러분 교회 다니는 동안에 자기를 감출 수 있습니다. 자기를 감추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그 가운데 당연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초기에 갈등을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의 동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초기의 갈등을 지나가야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유익이 참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진실한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자기를 숨기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이라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제가 제 자신을 잘 몰랐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영감과 직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는 합리적인 분들이 계셔야 돼요. 합리적인 분들 옆에는 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자기의 장점도 깨닫고 단점도 깨닫고 그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결정할 때 공동체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뜻이 맞다라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의 친구들, 신앙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내적 표지인 기쁨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말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에서 인생을 함께 살아갈 만한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시고 인생의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